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침에 깨어 첫 음성과 첫 찬양과 첫 기도를 주를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고 있는 각 교회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전국의 15개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있을 꿈물의 마라나타의 선교대회를 두고 또 4월 17일 18일 있을 국제교회 전도 모임을 두고 또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록 작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큰 울림이 되어 인도받는 모든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콜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피니셔 스쿨 가운데 힘을 도와주사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은혜를 대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주시옵시고 또 그곳에서 콜롬비아의 아이들 사역을 깨울 수 있고 또 복음의 증거가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기도하며 말씀 받습니다. 힘을 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5절 말씀. 한 일주 이상 계속하던 그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의 구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 지금 부활절이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제 4월 달에 다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어서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구속이랄지 칭의, 뭐 화목, 구원, 영화 이런 어떤 구원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좀 당분간 한 일주일 이상 말씀을 좀,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좀 한 일주일 이상, 길게는 10일 정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좀 더 읽게 되면 그 후의 말씀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피니셔 스쿨이 우리 그 대안학교 우리 엄마들과 아이들이 지금 콜롬비아에서 사역이 또 새벽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떴더라고요. 떠서 뭐 스페인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내용 잘 모르겠지만 계속 매일같이 생각해보세요. 수는 애를 매일같이 두 달을 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되게 귀감이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내면 아, 그런 것보다 그러는데 이제 애기 엄마들이 또 평신도들이 그곳에 가서 두 달씩 콜롬비아 말도 안 통하는 나라를 향해서 이제 겨우 한글을 3급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콜롬비아를 데리고서 통역을 시키면서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를 받고 있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묻는 물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너는 어때? 뭐 그런 물음이 좀 그렇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그 우리 지금 그 저는 15절 어제 16절 통과를 다 못했는데 지금 15절까지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1장이 또 기억해 드릴게요. 1장이 이방인의 죄, 2장이 유대인의 죄, 3장이 모든 사람의 죄, 4장이 믿음에 대해서, 5장이 예수님의 죽음, 6장이 예수님의 부활, 7장이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다, 인간의 문제, 8장이 성도의 견인, 뭐 성령의 인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계속 1장이 뭐 5장이 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가 보여요. 그렇죠? 많은 그 신학적으로 읽어보면 책들의 많은 내용이 달라요. 조금씩.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글을 뭘 썼는지를 요약을 하다 보게 되면, 그걸 쭉 점을 찍어서 요약하다 보게 되면 전체 단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것이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게 이런 의도였구나라고 보이는 거죠. 성경을 거기에 맞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난 치유를 좋아해. 난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또 그런 구절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런 구절에 맞게 성경을 꿰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경험이 되면 그 이상 성경이 안 보여요. 그게 경험이 되면, 그게 응답이 되면 그 이상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 본문이 원래 어떤 의도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원래 이 원래 본문이 지금 엊그저께 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윤동주의 서시를 봐도 그 사람 한국어로 돼 있고 같은 우리 또 윤씨고 우리가 흔히 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남자고, 그러니까 정서가 이렇게 와닿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것과 윤동주의 생가에 가서, 제가 가봤잖아요. 연변에 있는 용정이라는 곳에 지나서 윤동주 생가를 가봤어요. 이렇게 작은 집에 막대기로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딱 만들어놨어요. 정말 추웠어요. 그때 주설 집사하고 류호연 집사인가? 세 명이 이제 학생 때 친구를 데리고 이제 가서 연변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걸 읽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책을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윤동주가 그 글을 쓰는 사람 생가에 가서 그 마루에 탁 대청마루에 앉아서 읽는 그 느낌과 그냥 책 볼 때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이 글을 가장 그 당시에 가서 무슨 의미인지를 묻고 가능한 한,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만 그 위치에 가서 내용을 파악하고 성경을 먼저 그 의미가 뭔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뭐 치유, 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 성공 등등등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원래 의미가 뭐냐를 계속 1차 의미를 묻고 있고, 지금은 11장, 12장까지 우리가 한번 쭉 봤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면서 1차 의미의 기준을 내서 2차 의미, 이거를 이렇게 꿰서, 뭐 구원이면 구원에 대한 부분도, 접붙임에 대한 것들도 11장에 잠깐 나와 있는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말하는 아주 결정적인, 구원이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눈이 말씀을 드리지만 접붙임이라는 것은 11장 나와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설명할 때 인용했던 내용들이 토기장에 비유하고 그다음에 접붙임 비유, 이런 비유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은 수많은 구원을 설명할 때 그 비교가, 비유가 많이 있는데 왜 토기장이와 왜 접붙임 얘기를 했을까? 가장 적절해서 그 비유를 썼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토기장이, 지금이야 뭐 민속촌이라 가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시골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감하게, 제가 비유를 설교를 하면서 접붙임을 잘 안 들을 거예요. 왜?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접붙임 잘 몰라요. 어떤 게, 지금도 어우 벚꽃 폈네, 현삼하고 가다가 좀 매화해요. 그러면 아 매화구나 이렇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설산동에 지금 드디어 우리 동네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몰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왜 토기장이 그 비유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10여 정도 봤었고요. 접붙임은 보통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를 붙이는 걸로 접붙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틀렸냐? 아니면 어떤 의도 갖고 썼냐? 라고 물었었고, 저희가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냐? 라고 저희가 말씀을 받고, 그 얘기는 뭐, 기니까.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인이 접붙임바 되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성경에 있었던 선민들,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였고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라고 비유하였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냐.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보다가 오늘부터는 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경건하게 지내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중에 우리 구속, 속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원하고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이 524구절 나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가 포함된 구절 수가 524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에 7900구절이에요. 그걸 보게 되면 거의 15분의 1 정도가 15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15분의 1 정도를 나와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란 단어가 부활이란 단어보다 믿음이란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보다 찬양이라는 단어보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를 묻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믿음을 여기고 인도받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통 1600년 봅니다. 1600년. 뭐 과학에서는 뭐 몇만 년도 보고 그러지만 우리 출애굽할 때가 1400 몇 년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한 연대수가 1400 몇 년부터 1200 몇 년인가 그 40년간을 추정할 수 있고 그 앞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해서 제가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1600년 정도라고 말하고 얼추 따져보게 되면 제사를 지낸 연수가 거의 1100년, 1200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이 되기 전까지 포로시대 빼고 그 다음에 중간시대 400년 빼고 하게 되면 한 1200년, 1100년 정도를 제사를 지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유교를 받아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다른 제사를.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그 지낸 연순을 보게 되면 몇 년 정도 될까요? 그렇죠? 따져보게 되면 뭐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0년 전도를 제사를 지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속에 대해 속죄에 대해서 구속하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좀 쭉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을 좀 보면서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3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선포가 뭐냐? 의인은 없다. 몇 명이 없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몇 명이 없냐? 하나도 없다. 이거는 과거를 포함한 얘기고 이거는 미래를 포함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은 뚜껑이 닫힌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이 말씀을 이루어셨고 이루어나가는 중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그 얘기는 이 말씀이 지금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말씀이 종료되고 스탑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이것이 죽은 책이라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지. 그냥 뭐 해명의 노인과 받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도 생명처럼 읽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막 방황들을 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고민들을 해요. 너무 좋을 땐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으로 확 치달아갖고 몇 달간을 못 일어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쭉 대화하다 얻는 공통된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 눈앞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낼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깊어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묻지 않으면 그는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가능한 한 너 구원 받았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이 구원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 물음이 감사함에 되어지고 큰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들은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진짜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안 들립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내가 선을 행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자각이 되고 깨달아지고 찔림이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가는데 맹숭하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한동안 간헐적 단식이라고 잠깐 했었어요. 간헐적 단식을. 아침에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뭘 어떻게 좀 밥을 먹으면 한 30분 어떻게 되겠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계속 뭐냐면 공복의 그 있잖아요. 공복의 그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사람이 차분해지고 사람이 왠지 모르게 조용해지고 이렇게 뭐 말할 기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느낌이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심이 그 배고픔이 즐거운 거예요. 전문심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을 근래 다시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조언을 통해서 목사님 근육이 빠져요. 그래갖고 귀가 얇아져갖고 먹기 시작해요. 근데 먹기 시작하니까 점심때 별로 배가 안 고파요. 뭐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없고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목사랄지라도 어린 상관없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큰 문제로 덜컥 드러나요. 근데 그거를 내 직분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오픈을 안 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저런 이유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 문제가 오게 되죠. 이런저런 문제로 삶이 묵직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한 50km, 60km 행군한 사람처럼 다리가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중에 실천사항들을 말한다니까 결론을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구원이라는 것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지극히 행위적인 것이고 지극히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아담과 그 하와 때부터 벌어진 결론이고 이야기죠. 쭉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18절 말씀 보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뭔데? 18절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삶을 돕는 도우미처럼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속죄란 말로 죄사함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속죄를 어떻게 했나요? 우리 잠깐 여기 성경을 좀 접어놓고요. 레위기 16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16장 2절에서 5절 속죄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6장 구약성경 170페이지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아, 속죄소가 법궤위에 있었구나. 알 수 있죠?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갔으면 죽는 거죠.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야. 백성들의 그게 어디냐? 지성소 아닌 거야.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가 속죄소가 있는 거기다 피를 붓고 그런 행위가 필요한데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 날 7월 1일 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또 들어갈 때 뭘 해야 되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사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산 것이죠. 속죄를 통해서 그들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구약에 있던 배경이고 오늘 로마서 3장의 그 내용들은 이런 배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읽으면 3장 돌아와서요.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수많은 동물로 백성들의 죄를 365일 동안에 한 번을 물론 자기 개인들은 여러 번 사했지만 민족적인 큰 죄를 1년에 한 번쯤 명절처럼 크게 속죄하는 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0년이면 10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죽었던 동물이 한두 마리겠습니까? 그 모든 동물과 모든 대제사장이 누굴 예표하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예수. 뭐가 똑같냐면요. 철수, 철수. 똑같은 거예요. 철수가 한두 명인가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는 이러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저도 여자 몸에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동정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최호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이름 조옥형. 이렇게 두 분의 아버지 만난 채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극히 어머니 닮았고요. 얼굴도 크고 두상도 크고 짧다 짧다리 하고 그런 거죠. 아버지는 털도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수염도 별로 없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저는 고향에 서울시 은평구 수적동 390번지입니다.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지만 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나무에 매달려야 돼요. 전 나무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십자가 못 박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또 그런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300가지 예언을 구약을 사고 있는데 그 조건을 다 충족해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이어야 되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늘 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믿는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계시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믿음으로 믿음을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피로 그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웠어요. 이다 그 구약에는 화목제물을 뭘 세웠냐? 동물을 세운 거예요. 흠없는 동물을 드림으로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그 모든 동물의 마침이 그 모든 피의 마침이 누가 되었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모든 피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모든 피, 모든 제사, 모든 제도를 누가 스톱을 시켰냐? 마지막 지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실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느낌인 것.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 있었음을 로마서 3장에서 보세요.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가 언제 사해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모든 그 예언의 결정체,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 십자가 죽으신 저 죽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죽었다라고 믿는 그 사람, 그 믿는 믿음은 우리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거나 성취하거나 따내거나 취득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을 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과정이 되고 어떤 스펙이 돼가지고 얻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착하게 사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00% 우리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덜 죄인이 아니라 100%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100% 죽어 있을 때, 그렇죠?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냐는 자들까지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냐는 자들까지도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요.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궁극적인 죽음이에요. 어우, 배고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웃겨 죽겠어, 매워 죽겠어, 다 죽겠잖아요. 우리는 평상시 항상 죽음을 향해, 우리는 오늘 제일 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늙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쁜 피부, 저도 여기 무슨 검버섯 같은 게 생겼는데 작았었거든요. 이게 생겨서 어머, 내 얼굴에 이런 게 다 생기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파냐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이게. 어쨌든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성감의 집사님이에요. 95세. 내가 저 연세까지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50대에 살았는데 41년 동안을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41년 더 살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그 잘 살면 기쁘냐? 그건 아니지만 40년을 더, 지금도 숨가쁜데 40년을 더 살았다는 게, 상담을 제가 했었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고민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 대부분 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멈출 수가 없어요. 전봇대에 나가서 몸 묶어보세요. 시간이 안 가나. 시계를 바늘을 약 빼보세요. 시계가 쓴다고 시간이 안 가나. 그죠? 분명히 저녁에 면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이렇게 거뭇거뭇해요. 아, 먹어도 자랐구나. 그렇죠, 이제. 이게요, 시간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인생을 시간에 탁 걸어놨어요. 그분은 시간 속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했으나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과 같다.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을지라도 아담 위에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같은 범죄한 것이 맞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죄 있다라고 참소당하는 거죠.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죠. 그 관련된 말씀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히브리서는 신약 속에 있는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9장. 지금 뭘 볼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했나 그걸 보는 겁니다.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나요? 구약에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이 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 죄를 절차를 따라서 율법을 똑같이 지키심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을 볼 수 있죠. 12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냐. 단번이라는 얘기는 망설임 없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회적으로 한 번만에.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반복해야 되고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죄를 사는 예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가 목사들로 오신 것 같고 베들레헴에 오신 것 같고 천박하게 사신 것 같지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한 방에, 그렇죠? 한 방에 매번 반복되던 구약 제사는 달리 왜 한 번에, 왜 한 번으로 가능했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 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말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 왕이 이분이 맞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동참하게서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이신 것이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구원 자체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따지고 보게 되면요,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표식이 믿음인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연애할 땐 모르잖아요. 살면 알잖아요. 오랫동안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드러나요. 어떤 모습인지가. 본인만 몰라요.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함께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교회와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축소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6장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같이 좀 아까 읽었나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홍해, 바다에 바다. 윤전사님이 수영을 잘하십니다. 지난번 쿠바에 갔을 때 카리브 바닷가에 바다에서 수영을 쫙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발만 담그고 있었는데 거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전 선생님 한강 건널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홍해가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34km예요. 직선거리가 이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는 거거든. 그게요 34km 거리예요. 여기서 건국 때까지가 24km예요. 생각해보세요. 꽤 먼 거. 동탄까지가 한 50km 돼요. 먼 거리예요. 하나님의 갈라서 걸어나온 그 길을 민족들이 수영수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돌아갈 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접붙여진 것은 누군가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접붙여진 나무가 나 뗄래. 스스로 움직여서 뗄 수 없다니까요. 구원은 과정이 있는 것이지만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구원은 점진적인 것이지만 구원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로마서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장 6절 말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대요.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린 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포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너 믿음이 있어?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아멘. 그럼 너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여겨. 그렇게 힘써.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종로로 탈 수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사탄의 매임 가운데, 많은 풍속 가운데, 시달림 가운데, 불행 가운데, 낮은 자존감 가운데 매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데 계속 정죄를 당하니까 그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9절,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사망했어요.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많은 종으로 돼서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됐다고 말하는데 이 성경을 안 쳐다보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계속 그 후감 구동으로 계속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라고 계속 이쪽이라고 말을 해도 안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해야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겠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왜? 애를 뗐을 때 있잖아요. 이제 가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애들 딱 밤 뭐 꼴만 많이 때렸거든요. 왜?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막 울죠. 그 덜렁 안고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꼭 그 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많이 합니다. 8장 1절 말씀 보니까 넘어가세요.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에서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정죄함 없다. 거긴 매이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넘어가서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대적할 수가 없다. 32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33절 말씀에 뭐가 나왔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고발할 수 없다.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정죄할 수 없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접붙임이에요.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접붙이신 거야.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거를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탁 접붙이신 거야. 접붙임이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묵상하며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긍휼 가운데 부름받은 저희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이 사망하게 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망의 종노릇하며 많은 문제에 휩싸여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지 않게 인담을 내어 주옵시고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20일, 27, 28일 남은 꿈물에 마라나타 있을 더 참가할 100여 개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확정된 130명 또 해외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도하시사 그 의미를 오기 전에 먼저 알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15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를 섬겨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또 되어지는 많은 사역과 일들과 그 현장의 일들 속에 은혜를 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심을 앞당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여심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오늘은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와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종노릇하지 않게 인담을 대해 주옵소서. 종노릇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구원의 백성이 있습니까? 속지 않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정죄당하지 않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각자 성도님들에게 환경과 여건에 맞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있을 이 많은 사역과 당대 세계범학 이 일들 가운데 이걸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목회자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믿음으로 응답과 연도 받도록 축복하시며 또 병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케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며 그 가족들과 그 기도하고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동일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심을 소망하며 살가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5개의 교회와 관련된 나라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